예수님의 놀라운 이름 벌써 네 번째네요. 오늘로 어느 정도 정돈하고 이제 다음에 또 좀 더 추가해서 할 게 있으면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친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겹쳐서. 또 16장에 가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16장은 기도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해.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이런 내용이에요. 14장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기도의 차원이 아니라 선포 차원이에요. 네, 그런 차원에서 내 이름을 사용하라.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16장 24절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15장에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게 딱 명심하고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일 극적인 것을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극적인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뭐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모든 영역도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강력하게 극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린다 하고 했잖아요. 예,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성경 구절에 그냥 딱 적혀 있습니다. 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딱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믿는 자들도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권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자신들에게 이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뭐 초등학생이든 유치원생이든 상관없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은 다 이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왜 귀신을 쫓아내라 이 얘기한가 하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 주변에요. 영적인 방해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요. 그걸 예수님의 이름을 쫓아내야 된다는 개념에서 지금 이걸 제일 첫 번째 주제로 한 겁니다. 요즘 뭐 귀신 들린 사람 없는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진짜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 우리의 삶에도 어둠의 세력이 늘 틈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봅시다. 바울이 빌립보 선교를 갔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그 여종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자다 이러면서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같이 내쫓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귀신에게 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거 즉시 귀신이 나왔어요. 자,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놈을 이렇게 명할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또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 이름의 뛰어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그래서 저 얘기는 뭔가 하면 모든 땅 하늘과 땅 아래와 땅과 여기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님 무릎 앞에 꿇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왜? 그분은 권세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귀신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명했을 때 귀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귀신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야 합니다.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정당한 길입니다. 왜? 예수의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귀신은, 죄송합니다. 자꾸 귀신 얘기해서. 근데 실상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예. 귀신은 영적 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사람들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해하시죠? 이건 인정하시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싸움은 우리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싸우는 거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그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육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면 안 됩니다. 자,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누구라고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면 통치자들, 그러면 도지사, 뭐 시장과 싸우라고? 그게 아니고요. 어둠의 세력의 계급이 저렇다고요. 어둠의 세력들이 뭐라고요? 통치자가 있고 권세들이 있고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가 있고 악의 영들이 있어요. 이게 귀신의 그 사단에 속한 존재들이에요. 이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분 그래요. 아, 나는 성령 충만해. 그래, 귀신이 얼씬도 못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예. 벌써 알아채셨구만요. 자,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해서 그것 때문에 마귀가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요. 자, 성령 충만한 게 뭡니까? 합니까? 아니요. 성령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성령님께 의뢰하고 그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내가 따라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봅시다. 우리는요, 여전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 충만해도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내 의지로 성령님을 따라야 돼요. 그렇죠? 예, 성령님은요, 절대 여러분의 인격을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줬기 때문에 아주 존중이 여기고요. 우리가 오케이 하면 그분이 도와주시죠. 그런데 성령 충만했다고 내가 내 의지로 순종 안 해. 그러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지요. 아니, 성령 충만한데 왜 거절할까요? 아니요. 성령 충만해도 우리가 하기 싫은 건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굴복하여 마귀의 지배를 허용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도 내가 의지로 마귀의 말을 들으면 그냥 마귀의 지배를 허용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이 점점 삭감되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굴복해서 세상의 지배도 허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유혹에 끌려가서 또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았다 해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둠의 세력을 그럼 어떻게 쫓아야 되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에 대한 사단의 권세는 꺾일지어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녀들이나 혹은 어떤 사람에게 어둠의 공격이 느껴졌다. 그러면 저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 물론 여러분 자신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신도 무찔러야 돼요. 예수를 명하노니 나를 공격하는 모든 원수의 계계들은 떠나가라고 여러분이 싸우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명하노니 이 사람에 대한 사단의 권세는 꺾일지어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시작.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막상 하려면 무슨 말 해야 되지 잘 안 나와. 예,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런 게 무장되면 예수 이름으로 이래도 그냥 그놈들은 떠나가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까지 다 알아야 되니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수없이 얘기해도요. 잘 영접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성품은 좋은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근데 그 이유는요. 복음을 제대로 못 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귀신의 세력이요. 방해를 놔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잘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저게 같이 연결돼 있어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진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영접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복음을 들어도 이해를 못해서 영접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또 원수가 방해를 놓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자, 그래서 이 세상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막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집중 못하게 해. 혼미하게 해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도 어떻게 해요? 집중이 안 돼. 이해가 안 되게 해요. 그래서 복음의 그 광채, 복음의 그 진실, 그 진술을 못 깨닫게 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이 저렇게 기도한다고요. 예수를 명하노니 이 사람에게 대한 사단의 권세는 꺾일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평소에 그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전에 계속 저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향한다. 그 누구누구에게 방해 놓는 사단의 권세는 꺾일지어다. 꺾일지어다. 계속 여러분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또 말 안 듣지요? 그럼 또 어떻게 전하?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가서 전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 세상신이 그 사람을 혼미케 한다고요. 이거는 장소와 상관없습니다. 저기 영국에 살아도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구누구를 붙잡고 있는 이 세력은 꺾일지어다. 이제 능력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담배에 쩌들어 있고 술에 쩌들어 있고 정욕에 쩌들어 있고 중독에 쩌들어 있어.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누구누구를 붙잡고 있는 이 중독의 세력은 꺾일지어다. 이 정욕의 세력은 꺾일지어다. 이 술의 세력은 꺾일지어다. 이렇게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그 기도를 했으면 다 되느냐? 그거는 또 변수가 있어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왜? 당사자의 자유의지가 워낙 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 영적 세력을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배 위에 있는 영적 세력을 계속 싸워야 돼요. 그놈이 계속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물러가요. 그 사람이 안 돌아와요. 계속 이렇게 싸우는 거죠. 대개는 이런 방해들이 집중적으로 못 믿게 방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 주변에는 귀신 달린 사람도 없고 내 주변에는 뭐 다 괜찮아. 이렇게 우리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근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어둠의 세력이 사람들을 공격해요. 믿는 사람도 공격하는데. 그래서 저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저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그리스도에는 귀신 들릴 수 있는가? 이게 항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해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귀신 들릴 수 있습니까?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아직 잘 기억 안 나요? 자, 봅시다. 이제 선명하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사람은 핵심이 뭐예요? 영이에요. 그리고 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몸 안에 살아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혼을 가지고 있고, 영인데, 우리의 핵심이 뭐라고 영인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세요? 우리 영을 보세요. 영이 우리라는 걸 하시는 거예요. 근데 혼을 가지고 있어요. 몸 안에 살아요. 근데 대개는 우리는 혼만 많이 강조하지요. 우리의 지금 있는 모습들이 거의 다 혼의 모습들이에요. 자, 사람이 마귀에게 완전히 잡히게 되면 마귀가 그의 영과 혼과 그의 몸을 장악해버려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미친 사람이라 그래요. 말이 좋진 않지만 미쳤다 그런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와요. 자, 예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여러분 쇠사슬로 됐으니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로 메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이게 미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영혼 몸 다 지금 다스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한 신뢰예요. 저도 올 때 보면 우리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저희 형님이 이제 제가 어려 놓으니까 이제 강릉 시내는 모르는데 더운데 아, 진짜 그랬어요. 그 사람 나타났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그러면 또 비가 와요. 그건 어떻게 뭐 날씨하고 뭐 연관이 있는가 봐 그 사람. 예. 자, 귀신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자, 귀신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은 못 건드려요. 그리스도인들의 혼과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건 가능합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 아니에요. 영은 못 건드려요. 근데 혼과 몸은 건드려요. 귀신은 그리스도인들의 영 안에는 들어올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꼼짝 못하지요. 그건 못 건드려요. 근데 혼과 몸에는 영향을 미쳐요.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거짓말 해가지고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겁을 줘가지고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두려움을 줘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사고를 당하잖아요. 어떤 사고를 당해가지고 갑자기 놀라잖아요. 그때가요, 우리의 이 마음의 상태가 가장 약해요. 그때 그놈이 들어와요. 어떤 충격을 먹었거나 어떤 아주 무서움을 경험했거나 그때 우리가 가장 이게 취약해요. 이 정신력이. 그때 그놈이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할 때 뭐 해야 돼요? 축사를 시켜야 돼요. 초대교회에는 교회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한 길이 뭔가 하면요, 축사를 시켰어요. 그 사람이 제정신이든 좀 뭐 하든 그 상관없어요. 하여간 축사를 시켰어요. 그런 게 사례들이 나와요. 그만큼 어둠의 세력이 영향을 많이 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어디에다 틈을 줍니까? 혼이나 몸에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틈 주면 안 됩니다. 그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게 뭐지? 마귀의 생각을 허용하지 말라고요. 또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일을 조성하지 말라고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힘이 길이 뭡니까? 막 내가 분노를 한다든지 내가 막 시기 질투를 한다든지 그러면요 그놈이 들어와요. 점령해요. 뭘요? 혼의 영역을. 그리고 분을 계속 가지고 있어. 그러면요 이제 그놈이 와서 주장하려고 그래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려면.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단단히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먼저. 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려면. 뭐 맞죠? 예. 자,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게 실제 있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바울이 하도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이 마술하던 사람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시험 삼아 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이 세간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이 떠나던데 그럼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그냥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뭐가요? 마술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근데 봅시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자, 이 제사장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술사가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보지 뭐. 이러면서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동시에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었는데. 자, 그러니까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니까 이제 저렇게 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마술사가 하는 식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 마귀가, 귀신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이용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갑자기 이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눌러 이겼어요. 막 타고 올라가서 막 찐눌리고 막 조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을 상하게 하니까 옷을 막 벗겼던가 봐요. 그러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을 쳤어요. 아주 창피를 톡톡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엄청난 표적을 행하니까 흉내내다가 입꼬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이름 사용할 힘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속한 이름입니다. 맞지요? 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사용하라고 줬어요. 믿는 자들에게만. 자, 두 번째. 이제 이게 이제 고민스러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마음속에 고백하지 않는 죄가 없어야 한다.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단계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 이걸 고민해야 돼요. 자,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으면 왜 그런가 하면 귀신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비웃어요.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으면. 귀신들은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으면요, 귀신이 그걸 괴롭혀요. 자, 죄라는 것이 뭐예요? 죄라는 게 우리가 범죄하면 어떤 감정이 있는가 하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범죄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면서 발자국 소리 들리니까 어떻다고요? 도망쳤어요. 여러분,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죄라는 게 하나님을 도망치고 싶어 해요. 죄가 그래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범죄하면 하나님을 찾으려는 걸 싫어해요. 도망을 쳐요.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상리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 죄의 특성이 그래요. 자,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그걸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안 하면 어떡하요? 귀신들이 와서 죄책감을 자꾸 주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힘들어요. 더 하나님께 도망가고 싶어. 자꾸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찾으려는 게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점점 무서워져. 도망을 쳐요. 이 사단은 자꾸 죄를 기억나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못 찾게 만들어요. 이게 실제 영적인 상황들이에요, 이게. 우리는 아무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저래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저기 뭐예요?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으면, 죄책감이 없으면 이게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럴 게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보세요. 저 책망을 받는다는 내용이 뭐예요? 그의 계명을 어긴다든지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든지 이게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럼 죄는 또 어떻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꺼려진다는 거예요. 이 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죄를 처리해야 돼요, 빨리. 어디에서? 내 속에서.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뭐예요? 죄를 지으면 뭐가 와요? 죄책감이 와요. 이걸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처리 안 하면 사단이 계속 와서 뭐예요? 죄책감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 죄진 게 없고 뭘 걸릴 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귀신들 앞에서도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죄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런 거 없으면 귀신들 앞에서도 담대해진다고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에 어떤 사람이 귀신에게 속박당해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도망가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귀신이 갑자기 그 사람 쳐다보고, 야! 너 그제 지었잖아. 너 뭐 이렇게 얘기할까봐 그게 겁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랬거든요. 예전에 부목으로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이런 축사사를 해요. 그래서 저를 보고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속에서 무슨 마음이 있는가, 혹시 내가 어제 했던 일을 그놈이 알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팍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저런다니까요.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럼 어떻습니까? 뭐 귀신한테도 담대하죠. 야, 입 다물어 하고 하는 거예요. 나 다 정리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 이해되시죠, 이제?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빨리 죄책감이 있는 거 빨리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괜히 그거 물고 자꾸 되씹지 말고 정리 빨리 하셔야 돼요. 자, 마귀는요, 우리의 과거 생활에 대해서 귀찮게 하지 않도록 계속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놈이 우리가 정리를 안 하면 그놈은요, 이 똥파리처럼 냄새 맡고 계속 와요. 빨리 정리해야 돼. 씻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에 생선을 놔뒀어. 아주 썩은 거. 그러고 똥파리 오면 계속 내가 쫓아와요. 아니요. 계속 와요, 그놈은. 그거 치워요. 치우고 씻어내야 안 와요. 자, 죄를 자백해버리면 우리는 용서를 받은 겁니다. 예, 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내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했어요. 자, 요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의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뭐 우리라보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죄가요, 그 죄 짓는 사람의 삶에 여러 가지의 비극을 가져와요. 똥파리가 몰려온다고 해요. 죄 냄새 맡고. 자, 믿는 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에게 굴복하는 것이 바로 사단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죄에게 굴복하는 것이 그냥 내가 죄 지었다 그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굴복한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보면. 이걸 심각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 기분 나쁜데 안 그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 그게 사단에게 지금 굴복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에 굴복당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죄에게 순종하는 것이 사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자, 구약에 보면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나님이니 했어요. 요거는 구약적인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과 멀어진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구약적인 차원에 맞아요. 부정하면 하나님 못 만나요. 갈라놔요. 정결한 상태로 넘어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십자가 이전의 상황의 얘기예요. 그게. 근데 이사야서는요, 신약의 얘기도 있고 구약의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또 이사야서를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런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아까는 뭐라고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죄를 씻는 것은 유일한 길은요, 예수님 보혈이에요. 맞죠? 죄를 정리하는 건 예수님 보혈밖에 없죠? 예. 구약에는 짐승의 제사였어요. 그것도 1년간 유효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유일한 지금, 구약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보혈이 유일한 용서의 길이에요. 자, 그런데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겠대요? 받았대요? 받았대요. 저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의롭다고 하나님이 바로 인정해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죄 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 죄사함이 지금까지 온 죄인가요? 죄 전체인가요? 예. 죄 전체인가요? 지금까지 내가 지어온 죄만 사한가요? 예, 죄 전체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예. 죄 전체입니다. 예. 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정리한다고요. 아닌데,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재산을 받았어요. 아니, 의미를 진짜 뚫어지게 보셔야 합니다, 이제. 여기 지금 아주 흐리멍텅하게 가면 안 돼요, 이 내용을. 자, 그래서 죄를 지으면요, 예수님의 보혈이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정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죄를 지었다 해서 하나님이 너 이제 끝이야. 안 그래요. 아시겠어요? 맞지요? 아니, 이론적으로 맞지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주님의 보혈이 죄를 몽땅 처리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죄 안 짓는다면 이제는 괜찮아. 근데 앞으로 죄를 안 질 사람이 있어요? 있죠? 없지요? 예, 없어요. 그러니까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의로운 관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맞지요?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죠? 예. 아, 이걸 여러분이 진짜 무장하고 가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죄에 대한 값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요. 맞지요? 맞지요, 여러분? 예. 그런데, 그러면 이런 사람 나와요. 그러면 죄를 막 지어도 되네?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빠른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아직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야, 그래서, 그런 얘기면 앞으로 죄를 지어도 별로 부담 없네? 예수님이 다 값을 처리했다는데 괜찮네? 그럼 뭐 적당히 살지 뭐. 요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자, 그런데 이제부터 조심해.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죄가 사단으로 하여금은요, 지금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이 내 호적에서 내 뽑아내리라.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들어오도록 틈을 열어놔요. 사단으로 하여금. 틈을 열어줘요. 그러면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해요. 사망의 열매가 뭡니까? 질병, 또는 우울한 거, 낙심하고, 생명력 없게 하고, 삶의 의욕을 떨어지게 하고, 이런 거 다 해요. 이게 사망의 열매예요. 이게 들어와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이런 열매를 낳게 해요. 그래서 이 사망의 열매가 마지막까지 갈 때는 어떤지 알아요? 나중에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어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근데 포기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 의지로, 나 예수 싫어. 이렇게 되면 끝나요. 그런데 죄를 자꾸 지으면 사망의 열매가 예수님 필요 없어. 이렇게까지 간다고요. 그러면 이제 심각해져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호적에서 파지 않아요. 계속 우리 자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한. 아시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단에게 틈을 열어줘서 사단이 우리에게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사망의 열매가 끝판에 가면 예수를 부인한다고요. 그럴 수지가 많아요. 그럴 소지가 있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왜?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싫어한다고요. 죄를 지으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 인정해줘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도 인정해주고요. 내가 하나님 싫어. 그럼 또 그것도 인정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가 아니에요.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작동시켜서 다스려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죄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밀쳐내. 그렇게 생각하죠? 그 사단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것이에요. 또 이사야 43장 25절에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이게 지금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예언인데,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요,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예수님 믿으면 깊은 바다에 내던져버려. 또는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 또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 이 상태를 유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사단이 죄의 값을 요구해요. 그건 당연해요. 왜? 죄는요, 사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자기 권세 아래 들어온 거예요, 그게. 그 자기가 뭐라 할 수 있어요. 이게 권세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죄의 값을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단의 능력을 우리 안에 풀어줘요. 사단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도록 지금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래서 그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으로 와요. 사망이 그냥 무덤에 들어간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괴로움이 오고 짜증이 오고 분노가 오고 원망이 오고 시리에 빠지고 이런 게 이리로 오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부인해요. 사단이 내 속에서 나를 다스리는데 그놈이 하나님 믿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게 자꾸 하죠.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거부하게 하겠죠. 그 질병도 갖다 주고 막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듭난 영안에 있는 용서를 우리의 몸에 풀어놓아요. 자, 아까 요한일서 1장 9절이 왜 필요한가 하면 이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잖아요. 그럼 이놈 막 쳐들어와요. 그럴 때 우리가 고백을 하는, 자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이랬어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사단이 이렇게 오는 것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놈이 씨를 뿌린 걸 하나님이 뽑아내세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과 그의 견고한 지인을 제거해버려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야, 이 어둠의 세력아, 너 권세 가지고 너 했는데 내가 이를 씻을 거야. 너 틈타지 마. 넌 자격 없어. 차단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백할 때 그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사단이 틈타는 것을 하나님이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럼 자백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예. 그럼 자백을 안 한다고 구원 못 받느냐? 그거 아니에요. 구분하시죠? 우리가 죄를 짓고 자백 안 해도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후에 죄를 짓고 자백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뭐가 있다고요? 사단이 틈을 타서 우리 인생에 사망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우리 괴롭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것이 힘들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짓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우리가 문 열었던 것을 딱 끄집어내서, 이 사단아 너 나와. 그 사람 건드지 마. 처리됐어. 깨끗이 정리됐어. 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하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죄에 대해서 두 가지 잘못된 주장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죄를 고백해야만 죄의 사함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동안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꼭 죄를 고백해야 죄의 사함 받는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또 둘째는 죄를 더 이상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으니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극단적인 두 가지 있어요. 중간도 있고 이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자, 죄를 고백하는데, 고백하는데 행위를 통해 죄사함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아까 배웠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해요.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용서해요. 다만 우리가 믿을 때. 그 은혜예요. 예수님의 피는요, 은혜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믿을 때, 받아들일 때, 인정할 때 내가 용서받아요. 내가 죄를 자꾸 고백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고백하는 건 뭐라고요? 사단이 내게 사망을 심어놓은 것을 하나님이 뽑아내는 거예요. 달라요? 아직도 뭔 소리를 지금 목사님이 오늘은 열을 내지 이런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선명히 아셔야 돼요. 그동안 우리 잘못 알았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를 고백해야 돼. 죄를 고백해야 돼. 그게 스트레스 있는 거예요. 아 당연히 죄를 고백해야 돼요. 왜? 사단이 여기 사망의 씨를 뿌리는 걸 뽑아내 버려. 이거 차단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죄를 고백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나 그게 걱정돼서 죄를 고백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죄가 더 이상 하나님께 뭐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대가 다 지불해서 이제 문제 없으니까 뭐 슬그머니 죄를 지어도 괜찮을 거네. 뭐 목사님 얘기했잖아. 말씀이 그러잖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봅시다. 아니에요 이것도. 자 우리가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절대 깨뜨리진 않아요. 계속 지금 얘기하잖아요. 관계는 절대 안 깨뜨려요. 그렇다면 죄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안 주냐? 많이 줘요. 영향을 많이 줘요.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삶이 고달퍼지고요. 사단의 틈을 주어서 구매했지요. 다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우리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냐? 자, 우리의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구별된 삶을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원해요? 죄를 싫어해요? 싫어하죠? 여러분, 거듭날 때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죄가 싫어져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요. 이거는 뭐 그렇게 살아라 가르치지 않아도 이 속의 본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냥 죄가 싫어져요. 재미가 없어져요. 그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만나면 확실히 달라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왜 그래요? 본성이 완전히 달라져서 예전에는 그렇게 술 좋아하고 뭘 좋아했는데 본성이 달라지니까 술은 보기도 싫어. 죄는 보기도 싫어. 본성이 그렇다고요. 그러면 나 예수 믿는데 슬금슬금 좋아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아직 자기의 정체성을 몰라서 그래요. 자기의 정체성을 선명히 알면 구별된 게 알아요. 어?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구나. 이걸 알아요. 근데 이게 선명치 않으면 어떻다고요? 슬금슬금 해요. 그 사람이 안 믿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은혜를 강하게 입으면 어떻습니까? 은혜를 강하게 입는다는 게 뭔가 하면 이 진리가 선명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네. 이게 선명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죄가 싫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몸속에 있어요. 우리 정체성을 잘 몰라요. 대강은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하면 어?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같아져요. 속성이 같아지는 게 선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시기 질투가 사라져요. 들어가는 순간 천국에 시기 질투 있으면 안 되지요. 우리 이 땅에서는 막 시기 질투해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순간 주님을 보는 순간 싹 깨끗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혼의 구원의 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게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걸 성경에 나와요. 그렇게 예정했다고. 그냥 어떤 사람은 너는 예수 믿게 예정했고 너는 예수 안 믿게 예정했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저게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기로 예정해놨다 이 뜻이에요. 자세히 보면. 그게 그 말이었어요. 나중에 그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 그 말씀 바로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 하나님처럼 정결케 된다고 이 소망을 미리 아는 사람은 어떠다고요? 이 땅에서부터 깨끗이 되려고 애를 써요. 이 땅에서부터. 진짜 그래요. 성경 말씀이 그랬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그 이 땅에서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그 속성을 내가 이미 받은 것을 누리려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죄와 멀리한다고요. 이게 성도들의 본연의 삶이에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 정도로 모르니까 슬글슬글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정확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줬고 마귀는 어떻게 나를 괴롭히는지 이런 걸 알면 그럼 내가 이 땅에서부터 깨끗이 해야 되겠네? 이걸 도전한다고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 뭔가 하면 고백이에요. 자, 우리는 자백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는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 구절은 자백한 죄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면 무리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 옛날 생각을 하면 우리의 용서받음이 자백에 근거한다는 뜻이 절대 아니지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아요. 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사단에게 문을 열어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면 삶이 고달파지는데 그게 로마서 6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예수님께 순종하면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제 좀 정리되시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은 날 버린다 그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순종하는 거기에 다스림 받기 때문에 사단에게 순종하면 사망이 오고 예수님께 순종하면 의가 오고 이런다는 거예요. 구원과 상관없이 그 얘기예요 이게. 자, 의문 없죠 이제? 자, 그러면 그 죄를 인정하면서 이 자백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그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죄라는 걸 하는데 제가 범했어요.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 자백이 아니라 고백을 하면 하나님을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죄로 인하여 일어난 모든 불의 의롭지 못한 것을 차단해 준다는 거예요. 깨끗이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와서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깨끗이 씻어줘. 은혜죠 이게. 그래서 영향력을 제거해줘요. 우리 속에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걸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걸 제거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계속 그게 끈이 남아가지고 하나님께 좀 거북스러워. 하나님께 나가는 게.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는데 이 죄가 그렇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싹 어떻게 해요? 없는 걸로, 그 흔적이 없는 걸로 싹 씻어준다고요. 자,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의 죄의 고백은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진심으로 그것이 잘못이고 앞으로 또 실수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길에서 영원히 돌이키기 원할 때 내 죄를 고백하고 또 이 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길들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에요. 주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자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내가 다시 붙잡고 그걸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그 미쁘시고 하나님 저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름 하면 안 되고요. 내 죄는 예수님의 보혈이 씻으셨습니다. 이걸 붙드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나에게 건들 수가 없다. 하나님 이거 정리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셋째,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능력과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자,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수근근거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를 이기셨느니라. 맞죠?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예수님의 이름이 뭐 했다고요? 권세자들을 무력화시켰고요. 마귀를 멸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정사와 권세들과 마귀와 귀신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무효화시켰고요.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그걸 행사해. 그 얘기입니다. 이게. 또 내 이름으로 귀신들이 무력화될 것이다. 귀신들이 무효화될 것이다. 그걸 말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 사용해. 그 얘기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더 발전하려면 지금도 우리 돼요. 그런데 어떤 건 잘 안 나가요. 센 놈들은. 계급이 있는 놈들은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더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더 자꾸 읽어야 합니다.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아요. 왜? 신약 성경에는 그 길이 제시되어 있거든요. 더더욱은요. 예수님의 구속사역들이 나와있고요. 서신서에 보면 더 선명해요. 서신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다.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를 많이 묵상해야 돼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를 통하여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런 건 여러분 놓치지 말고요. 그 앞뒤 구절들을 자꾸 보시고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런 자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당신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갖게 되었는지 당신의 위치를 알려줘요. 법적인 위치를 알려줘요. 이 서신서가. 이 서신서를 그냥 쭉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뭐 바울이 편지 썼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누구 안에서 그를 통하여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붙들고 묵상을 해야 돼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거야? 이걸 자꾸 보면서 믿으셔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신서는 교회를 그리스도로 일컬어요. 자, 서신서 내용을 쭉 보면요. 교회가 그리스도네. 이렇게 보여요. 보여요. 여러분, 그리스도하고 교회는 달라요. 그런데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네. 이렇게 보인다고요. 왜?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는 뭐예요?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뭐예요? 멀리 보면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성을 가졌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공동상속자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거 우리도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자, 주님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상태에 있는데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주님이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런 권세를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뜻이에요. 이 그러하신 것 같다는 뜻이에요. 좀 말이 어렵죠? 근데 깊이 묵상해보면 그 얘기예요. 주님이 지금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런 걸 여러분이 묵상을 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7절 같은 경우. 알 때까지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어디서요? 이 세상에서. 자, 이제 적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지요? 그분은 변함없어요. 예전에 그랬고 지금은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동일해요. 자,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하며 귀신들을 내쫓았어요. 그런 같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맞죠?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 안 해서 지금 요 모양 요 꼴인데 하나님 그 권세를 다 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의 국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국률을 자꾸 배워야 돼요. 하나님 그 국률도 우리에게 부어줬는데 우리가 그 국률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도 우리 그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꼭 예수님이 친히 여기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하신 것 같다는 뜻이에요. 자,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 대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명령으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분이 여기 계실 때 그가 가지신 그 동일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의 지위는 실제로 그리스도가 여기 계실 때 그가 가진 바 아버지와 함께 하신 지위와 동일한 지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그 이름을 사용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위치에 있어요. 우리 세상에는 인정 못 받아도요. 하나님 앞에는 저는 권세가 있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바로 그 이름 안에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는데 심지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믿음과 그 이름. 그 이름을 사용할 권력을 교회에 주어진 축복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속한 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용할 권리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분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사용하라고. 또 우리는 가서 열방에게 전해야 할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야 돼요. 그 말. 자, 그 이름으로 왕 노릇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거 사망이라는 게 뭐예요? 영적 죽음을 말해요. 사단의 본성인 미움, 거짓, 가난, 질병 등등 뭐 이런 거예요. 억압 뭐 이런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했던 것처럼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런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 과거에는 영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왔다면 사망이 왔다면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제 생명 안에서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권세의 자격을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생명이 넘쳐나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왕로를 한다고요? 환경, 질병, 질고, 죄와 미움, 기타, 마귀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일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요. 그게 왕이라고요.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진리에 관해서 충분히 생각할 때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이게 뭘 의미하지?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자, 골로새서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냈습니다. 즉 우리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켰고요. 귀신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사단에게 속한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왕노릇하는 대신 우리가 사단을 지배하고 왕노릇해야 합니다. 이젠 뒤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오늘 좀 길어서 죄송한데요. 하여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격이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우리의 고백도 해야 합니다. 자, 고백이 없으면 구원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만일 예수로 주로 시인하며 이 고백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 얻잖아요. 자, 히브리서 3장 11절. 그러므로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여기 믿는 도리는 고백을 말해요. 고백의 아주 대가지요, 그분이.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굳게 붙드시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대강 읽지 말고 이런 내용들을 굳건히 내가 무장하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것을 선포하고 계속 고백하고 내 것으로 만들으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치에 대한 고백.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권세를 가졌다.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권리와 특권에 대한 고백.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에 대한 고백. 및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행할 수 있는 것을 굳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여기 나와요. 우리의 위치, 내가 어떤 권세를 가졌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행하신 것이 뭔지 이런 게 다 나와요. 이걸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냥 내용만 아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붙드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두 가지 고백하는 것은 심각합니다. 두 가지 고백이 뭔지 알아요? 하나는 말씀의 성실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요, 의심과 두려움을 또 가져요. 이거는 두 고백이 상충돼요. 이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실성을 믿는다면 의심과 두려움은 자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건 물러나야 돼요. 근데 이런 거예요. 틀린 고백의 예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의 믿음에 역사할 거야.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어. 고백합니다. 근데 잠시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 나는 아직도 아픈 증상이 있는데 그게 악화되면 난 어떻게 하지? 아이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책임져?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거예요. 이런 뭐예요? 앞에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성실성을 얘기했다가 조금 뒤에는 뭐예요? 그걸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틀린 고백이에요. 바른 고백을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두 번째 고백이 첫 번째 고백을 무효화시켜버려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당신의 고백이 말씀과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당신이 예수 이름을 기도하거나 요구했으면 당신의 고백을 굳게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부정적인 고백을 함으로써 당신의 그 기도를 무효화시키면 안 됩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 들어주시네. 이게 부정적인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무슨 말씀인지 아직 좀 그러신 것 같은데요. 중요합니다. 자, 이 자료들은 저기 홈페이지에 파워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대로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파워포인트를 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